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활짝 웃으면서 좌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일전에 북한에서 목한 지뢰를 우리 측에 매수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두 명의 병사가 몸을 다쳤습니다. 또 우리 쪽을 향해서 고사포를 쏘았었죠. 우리도 북쪽을 향해서 포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뉴스에서 우스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남한에서는 벌벌 떨고 있다. 사재기를 하고 있고 또 외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자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한이 지금 혼란에 빠져있다. 그런 뉴스를 방영을 했습니다. 나 정작 그때 우리 군인들은 전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여 명이 제대를 연기하면서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했던 병사들이 있었죠.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를 연기했던 이 50여 명의 병사들에게 내가 원한다면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해다오 이렇게 대기업에서 취직을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대기업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런 모르세요? 대기업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면 아마 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다면 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직장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또 이 청년들에게 예쁜 아가씨와 또 멋진 청년이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웬만한 걱정은 걱정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라면 그것은 100% 우리가 신뢰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대기업의 약속이나 또 국가가 한 약속도 사실은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시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를 100%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100%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약속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를 시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하늘은 우리의 늙은 몸으로 그리고 죽기 직전에 병든 그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몸, 누가 바라보아도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의 그 멋진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늙어가고 있는 이 몸, 이 몸은 사실은 잠시 잠깐 후면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참으로 희귀한, 참으로 존귀한 그런 몸이죠. 그러니 늙어가는 이 몸을 자꾸 안 늙게 만들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늙어간다고 또 주름이 좀 많이 졌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망을 딱 가지고 나면은 우리 늙어가는 이 몸이 얼마나 존귀해 보이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오래전에 TV에서 동안미녀대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동안미녀대회, 쓸데없이 그런 거, 뭐 그런 걸 왜 하는지.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1등한 한 아주머니가 나왔는데요. 46세 아주머니가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20대 아가씨처럼 보여요. 그 옆에 20살이 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보니까 딱 커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아들이 옆을 보면서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다 놀라는 거죠. 엄마라고. 얼마나 그 피부가 매끈하고 좋은지요. 근데 그 여자분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요, 말을 하는데 이 얼굴은 전혀 움직이질 않고 딱 입만, 이 입술만 움직입니다. 그 목소리도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를 냅니다. 제가요, 제가요, 크게 말을 하면은 얼굴에 근육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크게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하고 웃고 하면은 이 얼굴에 주름이 늘어난다고 웃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이 동안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보, 여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 남편과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얼굴이 우상이었어요. 2등을 한 여인을 보니까요, 이 여인도 이 뺨이 늘어질까 봐서 옆으로 누워 자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베개를 베지를 않았대요. 목줄이 늘어날 것 같아서 반듯하게 누워서 한 번도 잠을 자면서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남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여인도 얼굴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해서 힘들고 가져보니 별거 아니라서 괴롭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막 가져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46세가 되었는데도 안 늙은 게 뭐가 좋습니까? 46세가 되면은 머리도 좀 뽀글뽀글하게 만들고 몸도 좀 풍품해지는 거,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그거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도 약해지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닳아져서 없어져 가는 거, 그리고 늙어가는 거,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거, 존귀한 겁니다. 그거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 몸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 존귀한 늙은 나의 이 모습 더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넋이 빠져서 쳐다볼 정도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젊어 보이는 그 얼굴 우상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장소는 감옥입니다. 두 다리를 쭉 뻗지도 못하고 착고에 차여서 그렇게 축축한 감옥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17절 8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즉 이 전제를 드린다는 이 말씀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앉아서 무려 네 번씩이나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조차 기뻐하는 이유가 있죠. 빌립보서 4장 3, 4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나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지금 내 환경을 보면은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이거 뭐 죽을 쌍을 짓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내 몸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니까요.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양보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좀 손해보면서 살아도 됩니다. 손해보면서도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늙어가도 그 속에서 기뻐할 충분한 이유, 내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죠. 가진 자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100%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는 자는 여유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0%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다고 할지라도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표현을 보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있죠. 저도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막 달려가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이미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직 잡지 않은 줄로 생각을 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성도들과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우리들은 나는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는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좀 전에 내가 두 서너 시간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 며칠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올해 전도를 한 명 했으니까 이제 나는 1년치 전도 내 목숨 올해 끝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주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마음에 너무나도 감격이 되었는데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또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될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신 약속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방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요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골리앗과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즉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요 그 승리가 100% 보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럼 뭔가 찜찜함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그럼 누가 우리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200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공항에 몇 시간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녀보니까 TV가 있던데요. 큰 TV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근데 하필 거기에 축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축구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눈에 익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축구였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축구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었던 그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다시 그 경기를 봐도 감동이 있고 막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그 경기를 볼 때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02년도에 제가 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때는요 긴장감이 있었죠. 손에 땀을 쥐고 보았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근데 2004년도에 그곳에서 그 경기를 볼 때는요 손에 땀 같은 거 긴장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 재방송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싸움이 딱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싸워서 긴장감 속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기고 뛰는 경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여유가 있고 담대하겠습니까? 이미 이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면 승률 100%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나라들을 몰아주십니다. 북쪽 나라들을 연합시켜가지고 여호수아와 대적을 하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이겼습니다. 그냥 물을 헤치듯이 다 헤치면서 나아갔습니다.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열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천체까지도 멈추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누가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백전백승이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주겠다 100%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전쟁에서 한번 패했던 적이 있었죠.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100% 승리를 약속하셨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 이유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전투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아간이 탐나는 것을 보면서 훔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이 딱 그때부터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도구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승률 100%를 보장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도구가 바로 이 죄입니다. 너희가 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약한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백전백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사탄이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작전은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 눈앞에 탐스러운 것을 딱 보여주면서 그걸 덥석 물도록 그렇게 할까?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오늘도 그 작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것 같아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훔친 것을 제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즉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또 백전백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가 형통했었죠.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눈치 대죠. 나랑 자자, 나랑 자자. 계속해서 날마다 눈치 댔다 그랬죠. 그때 요셉의 입에서 탁 튀어나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탐스러운 것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나랑 한번 자자. 그 노예니까 억지로 뭐 끌려갈 수도 있겠는데요. 노예가 당당하게 어찌 이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의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끌려갔죠. 감옥에서도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해도 승승장구하고 망해도 형통하고 질병에 걸려도 형통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 대명사 리빙스턴 리빙스턴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이 큰 리더십을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이제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막 염려를 했는데 리빙스턴이 벤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벤 크로포드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과연 이 아프리카 선교를 잘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크로포드는 리빙스턴의 그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를 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보다도 더 뛰어나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평생 지니고 다녔던 신약 성경 속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뇌하면서 두려워했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파도는 거세고 높아서 넘어설 수가 없다. 안개가 짙어 앞이 보이지 않으며 하늘의 빛도 나에게 닿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나약함과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지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집니다. 단, 죄악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에게 탐스럽게 다가오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즐기고 있는,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은 그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죠. 승리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죄악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죄악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1923년 8월 20일 기도처소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9월 8일 이만진 목사님을 초대 당회장으로 모시고 봉산교회를 설립을 했죠. 그때부터 오늘까지 87년의 긴 역사를 우리 드림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8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교회가 바삭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87년, 이것은 청년기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30년, 40년 된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87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일제시대를 지나왔고 6.25를 그 힘든 시기들을 통과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1977년에 영덕에 오보교회를 개척을 했고 2009년 반야월 드림교회, 지금 민들레교회, 그 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죄악과 더불어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 결단을 내리고 싸워왔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면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조건을 꼭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려면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우리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러면서 죄는 피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죄악과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착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믿는 정치인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정치인이든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민족이 잘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민족이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그들이 짓눌려져 있는 이것은 나라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억울한 소리가 많아져가면 이 나라는 망해갈 징조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의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상을 받게 해주시고 대신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서 그들은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억울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은 그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음란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다툼과 시기, 질투, 미움, 도둑질 이와 같은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있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 맨 끝머리 보면요, 시험에 들지 말게,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넣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먹을 불끈쥐고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교회는 이깁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질병과 어떤 문제가 와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률 100%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다 이기겠습니까만은 물론 이 죄악과 더불어서 어떻게 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0% 늘 언제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